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와 옛 고전 설교를 나눠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이런 에피소드 들어보셨나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종종 우산을 버스에 놓고 오는 남편에게 비가 오는 날 아내가 오늘은 잊지 말고 우산을 꼭 챙겨오세요 라며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하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봐, 우산 잘 챙겨왔어 하며 아내에게 우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고 칭찬을 하려는 찰나 남편 손에 있어야 할 가방이 보이지 않았지요. 당신 가방은? 이라고 묻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며 우산을 신경 쓰느라고 가방을 두고 내렸나 봐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살다 보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면 한두 개씩은 꼭 빠뜨리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시간은 촉박한데 해야 할 일은 많을 때 우리의 주인은 산만해지고 부산스러워집니다. 이런 것을 분주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맞이한 마르다의 모습이 분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서 그런지 마르다라는 인물은 분주한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 같습니다. 종종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나도 마르다 같았는데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습니다.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말로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또한 흐트러지고 산만하고 집안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처럼 오신 예수님 일행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늘 함께 다니는 열두 제자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오셨을 테니 갑자기 많은 손님을 맞아야 하니 기쁜 마음과 함께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손님이 갑작스레 찾아오면 집에 먹을 것이 뭐 있더라 하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지요. 마르다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그때에 동생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솔직히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얄밉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손님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언니를 돕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말입니다. 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듣고 싶은 말씀을 뒤로 하고 분주히 뛰어다녔을 텐데 그런 언니를 이해 못하고 저만 저렇게 앉아 듣고 있으니 얄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점점 분주해지면서 짜증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여라는 의미는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즉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이고 상대가 나의 주인이면 당연히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입장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겠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지요. 삶이 분주해지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에 그래서 걱정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질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며 자신의 뜻을 세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하시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렇다면 마르다는 몇 가지를 넘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근심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기 참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와 한 가지는 음식의 가짓수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음식 가짓수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면서 영적인 말씀일 것이다 라며 육신에 속한 일 말고 영에 속한 한 가지 일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나쁘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또한 섬기는 것도 모두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기만 한다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인에게 오히려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참 바쁠 때가 많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를 나가서 손을 보태는 교회 안에 필요한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다 보면 시간이 정말 없다고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쁘기만 하면서 예수님 곁에 없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겠지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일에 치우쳐져 마음이 분주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묵상할 틈이 없다면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거나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쏠리거나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느새 더 커져 있는 걱정과 염려, 짜증, 불평,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리저리 명령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분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종교적 연애오락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나 타락시켰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적 연애오락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애오락이 묵주를 세는 것만큼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오락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연애오락 없는 삶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날마다 헤로인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연예인들이나 기타 다른 심리적 중독이 주는 위안을 얻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위안이 없다면 그들은 현실에 맞설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느립니다. 그들은 화려한 매력과 빠르고 자극적인 활동을 원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척척 돌아가는 자동화 시대에서 성장한 크리스찬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느리고 우회적인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짧게 기도한 다음 황급히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최근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종교적 모험가의 스릴 넘치는 간증을 듣고 자기 내면의 깊은 영적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얄팍한 신앙의 비극적인 결과는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깊이 없는 사랑, 속빈 신앙관, 재미에 치우치는 신앙 집회,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 종교적 형식에 의지하려는 태도, 동호회 모임과 같은 친교 활동, 세상적 판촉 활동의 도입, 인간의 열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오해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비극적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악한 병, 즉 심각한 영혼의 병적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압박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사는 목회자의 교회는 질적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양적 팽창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과장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구성된 대중은 소리 높여 양적 팽창을 주장하며 영원하고 충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목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느린 방법을 비웃으며 빠른 결과와 인기 영합만을 요구하는 잘못 배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잔인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그들이 즐겁게 휘파람을 불 때 목회자가 춤추지 않는다고, 그들이 변덕이 나서 슬픈 피리 소리를 낼 때 목회자가 울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스릴 넘치는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나이트클럽에는 가지 못하겠고 그런 것들을 도리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예 오락과 흥미거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얄팍한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본성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사이비 기독교의 자극으로 짜릿함을 느껴보려는 세례받은 속물 집단은 참신자들의 무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쇼를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종교 영화를 볼 수 있고 라디오나 댄스 파티에서도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또 하나의 오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주의자인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매우 대중적인 종교인데도 우리는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달음과 회개와 경건한 슬픔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저술가들은 영혼을 비워야 할 때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어 깨끗이 비운 다음 하나님으로 채우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매우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로큰롤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드럼을 신나게 두들기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열려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원한다면, 즉 당신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한다면 당신은 외로움과 텅 빈 느낌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개인적이고 내적이며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을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조차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십자가로 바뀔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쾌활하고 자신감에 차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는 그다지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경축의 종을 울리는 일을 좋아하고 마치 게임쇼의 진행자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마음 놓고 갈 수 없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종교적 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종교적 쇼의 진행자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 쇼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그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대신하려는 가련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필요한 일일 뿐입니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악기들과 쇼와 영화와 흥미로운 도구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축하해주고 분위기를 북돋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은 다른 것은 아예 찾지 않는 법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예배의 질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온 반면 즐거움을 얻기 위한 종교적 연애 오락은 계속 번성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술을 즐길 수 없을 때 육신의 술을 찾습니다.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오락거리에서 기쁨의 단물을 짜내려고 애씁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종교적인 기쁨이란 복음성가를 대중가요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오락거리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가 그런 오락거리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교인들은 그들의 십일조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는 참 행복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요란스럽게 행사를 치러야만 행복을 느끼는 체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는 이런 체질을 바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안에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옆에 서서 불을 쬐며 따뜻하게 기운을 북돋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더욱 잘못된 것은 많은 출판업자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그런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처에서 나타나는 아마추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영적이지 않은 야심에 찬 수다쟁이가 신앙의 길로 돌아선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강사료를 지불하고 무대에 세워 그를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입니다. 아마추어리즘은 도를 넘어서는 무모한 짓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현혹되는 사람들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종교 프로젝트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부르셨지만 현재 교회를 돌아보건대 예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성경 단어 온유. 온유는 헬라어 플라우테스로 야생의 말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칠고 강한 야생말을 잡아온 주인은 그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길들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인이 등에 타도 얌전히 있고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훈련을 하지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야생의 말은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주인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를 플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우리의 거치고 악한 옛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며 자신의 본성을 따르기보다 주인의 음성을 따르게 된 것, 성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방송들도 반갑지만 이전에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있으시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송만 전해주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그 방송만 모아서 따로 MP3 CD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방송 모음 MP3 CD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김효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좋고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좋죠. 그래서 늘 넉넉하려 하고 강해지려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함이나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자랑하는데요. 반면 세상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고린도 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소개하죠. 5절 후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놀랍죠? 세상은 약한 것을 숨기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그 병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죠. 학자들에 따라 눈에 안질이 있었다거나 간질이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병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됐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바울은 주님께 그 병이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구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시라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법한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병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함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정작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성이 있죠. 또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구는 죄성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그때 주님이 자신의 강함이 되시고 자신이 부족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연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더욱 그와 가까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 없이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보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되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